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9번을 했습니다. 1장만 지금 9번을 강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국어 공부하고 또 뭐 논술 시험을 보고 이제 이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은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문단의 줄거림,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9번 이제 강해하는 가운데 1장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5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입양을. 근데 입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7절 가서 보니까 죄들의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들이 용서가 돼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 죄시장에 팔려나가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시 찾아왔다. 이걸 통해서 죄들이 용서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것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때가 찬 경륜, 이게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 안에서 때가 충만히 차는 이와 같은 경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고 하시는 거다. 악한 자들, 악한 사상, 그렇죠, 마귀와 그 다음에 이 추종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온 우주공간 전체에 셋째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도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먼저 복음을 들은 뒤에 깨달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구원받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저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봉인을 하신다. 이래서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 이 구원의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 내가 너의 믿음, 너의 사랑, 이런 모든 거 다 듣고 참 기쁜데, 이건 너머의 것이 있다. 이건 너머의 거.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확고한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 아들이면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인데, 그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세우시고 그분을 저 하늘 위로 자신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실 때 그와 같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 모든 것 위로 두시는 그런 일을 이 권능을 사용해서 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안에 달려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맨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것 위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면 거기 딸려있는 몸도 이 세상 모든 것,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광과 찬양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2장은 뭘 이야기하냐. 이제 문단의 대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과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다이아나 여신의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세계 칠대 불가사에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여자들이 몸을 팔고 그 안에서 거기서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에베소가 부흥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다 몰려가서 음행을 벌이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그 과거의 모습,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를 1절에서 이제 10절에 이야기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야기하고 11절에서 22절에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만 상관하셨는데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상관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구약시대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이와 같은 기관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이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구원받은 성도의 어두운 과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흑역사. 저도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이러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어두운 과거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에베소 사람들 같으면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았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마귀를 따라 걸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땐 우리도, 사도 바울 포함해서 우리도 이 에베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3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 여기서 이제 죽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죠? 예. 네. 세상 모든 사람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보시고 과거의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생명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때에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어서 그런 일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죽은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고, 참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미국의 장례식장은 이 관을 열어놓습니다. 화장을 다 해갖고 입던 옷을 다 그대로 이렇게 입혀갖고, 그래갖고 이게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나와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 손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선 이 그거를 뷰잉 서비스라 그래요. 보는 장례식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다 한 번씩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서 만지고 뭐 꽉 악수를 하고 뭐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픔이 와도 전혀 느끼지 못해. 이게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일, 이 일에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거를 깨달아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가 뭔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촐랑거린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예, 목사님, 아, 죄짐이 이렇게 무겁다 그러는데 저는 무거운 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 송장한테 500kg를 올려놓나, 1000kg를 올려놓나, 1kg를 올려놓나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집 전체를 다 올려놔도 송장이 이게 무거운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가장 큰 현상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짐이 얼마나 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죽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통신사 연결이 안 돼도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듣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통신사 연결이 돼야 뭘 할 수 있어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가장 큰 기능은 통화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이 핸드폰 통화 서비스를 하는 그 회사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나오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칼빈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고 듣고 뭘 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먼저 살려놓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든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든 그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여기 이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어서 완전 송장이라 이게 육신적인 송장은 맞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란 사실을 알게 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는데 이 존재들 가운데 일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것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로봇이 아니에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일이 생겼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그 말씀들을 가서 보면 거의 모든 구절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내 구원자를 영접, receive 받아들인 그런 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살려놓으니까 이제부터 믿어라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여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듯이 성경의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 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화해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갖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냐. 2절, 3절 가서 보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순종. 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고, 그 다음에 범법이에요. 자,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불순종이 어떻게 생기는가. 창세기 2장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3장 4절로 가서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누구를 따라요? 마귀를 따르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결과 순식간에, 불순종하는 그 순식간에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전에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는 거는 930년이 지나서 창세기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930세를 살고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왜 들어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이미, 거기 가서 보면 이미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도, 갓 태어난 하루 된 아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런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많이 보시면 세상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다음에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2절, 3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먼저 세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행로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던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요한일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뭐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남편을 사랑하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이런 거, 여러분 고래, 뭐 상어 이런 거 사랑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예쁜 꽃들도 사랑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시스템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으로 보는 것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세상에서 난다. 세상 시스템에 저와 여러분이 그 행로를 따라 걸을 때에는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어, 내가 돈이 이만큼이야, 이 정도 공부를 했어, 그렇죠? 이 정도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그래서 세상은 뭘 이야기하냐? 세상에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이제 세상이 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안에다 사는데, 예,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세상과 같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그런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그렇죠?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마귀를 찬양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된다. 7장 1절에 요약을 해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약속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18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된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 행로를 따라 걸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같으면 그 다이아네 신전에 가서 그런 음행을 버리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영과 육의 더러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너무나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63세, 좀 있으면 64세가 이제 돼가는데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유학을 다녀오고 여태까지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하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세상 꿈꾸면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뭐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 지금 와서 사실 영적인 기상들을 보면 그냥 완전히 다 마귀 쪽으로 넘어가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12절 가서 보면 사람의 상상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한 때라 그랬어요. 상상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요새 나오는 무슨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죽어 있어요. 영적인 일에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극심한 진노,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극심한 진노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게 지식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편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사랑 침례에 왜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방방곡곡에서 여기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순종의 원인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두 번째는 마귀. 마귀는 가서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마귀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항상 거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마귀는 이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쫄개들이 있어요. 이 쫄개들을 사용해서 세상 시스템을 마귀 쪽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지배하는 통치자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의 이 자녀들 여기는 신자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왜 오순절 은사운동이다 뭐다 해갖고 뒤로 자빠지고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에 표를 주고 왜 그래요? 이게 불순종의 영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마귀 자체가 불순종하는 자고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이 하나님 이상이 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 이상이 되려고. 이게 교만 아닙니까? 얼마나 계략이 많고 술수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려고 노력한다. 이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이 모든 영을 시험을 해야 된다. 모든 영을 시험을 해야 된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등장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등장하면서부터 거짓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아비, father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란 뜻이에요. 근원. 거짓의 근원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거짓말에는 안 넘어가는데 큰 거짓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백 번 듣고 천 번 들으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뇌가 돼서. 그게 제일 큰 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 아, 지금 세상의 90% 이상이다.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모든 거 다 해서 분배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아, 이거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이거 하는 사람이 30%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AI가 뭐 지배해갖고 온 세상 모든 거 유토피아 가지고 온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정치자의 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통치자로 오면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로마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가져오고 있어요. 종교 일치가 돼야 된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 다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또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 지금 80에서 90%가 다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하고 있어요. 에스베리 부인이 제가 다 보여드린 그런 일들, 마귀의 것들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관상기도 하고 만추라하고 뒤로 쓰러지고, 그렇죠? 성도들을 해롱해롱하는 이런 사람 좀비로 만드는 거, 좀비. 여러분 좀비 들어보셨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좀비잖아요. 이런 좀비 신앙을 가진, 이게 신앙 가진 사람이 좀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건 제가. 이게 좀비가 왜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전 좀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좀비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경배와 찬양, 락 음악 이런 거 이거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구분이 되자는 그런 일,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런 모든 거 다 누구에게서 오냐?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모여있냐? 이거를 성경으로 타파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록펠러가 뭐 11절 들어서 부흥했다, 뭐 콜게이트가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세상의 징조를 설명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육신이라 그랬어요. 육신. 육신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지나간 때에도,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었다. 가서 보니까 육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육신은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플래시 가서 사전 찾아보면 살이에요. 고기. 고기가 플래시인데 이 고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 플래시라고 한 이런 단어는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또 신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우리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힘을 표현할 때 그거를 육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육신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죄성이 없어요. 자, 육신은 뭐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성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 지배하며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도 이 육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목사가 간음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여기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이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자기가 금방 토하고 나서 다시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는 그걸 먹으러 가요. 조금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열심히 씻어놓았더니, 그렇죠? 어떻게 돼요? 가서, 거기 가서 또 뒹구는 거예요. 그 진창에 가서. 자, 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는 왜 그래요? 돼지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서 개에게 고양이의 본성을 갖다 심어 놓으면 개가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처럼 할 거예요. 고양이처럼. 아시겠죠?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자, 그러면 왜 모든 죄인은 죄를 짓느냐? 죄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짓잖아요. 내가 불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됐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이 뭐냐? 욕심, 욕심,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은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탐욕, 특별하게 탐심을 내서 욕심을 갖는 탐욕은 우상숭배.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과도한 것, 이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육신이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6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육신이 욕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여러분 왜 동성애를 해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혼전 섹스를 해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결혼 전에 이런 그 혼전 섹스라고 하는 게 그냥 보편적인 일. 그냥 대학가에서도 그냥 둘이 같이 살아,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남편하고 같이 또 새 남편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그게나 보편적인 일이 된 거예요. 보편적인 일이. 왜 그래요? 육신의 욕망, 생각의 욕망, 트랜스젠더, 낙태, 마약. 그렇죠. 왜 그래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을 가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진노하는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이 잘못되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진노하는 그런 분이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성경에 가서 보면 미가서 다음에 나훔이 나오는데 나훔의 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격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그럼에도 주님이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께서는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속죄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 형벌을 감당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가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 그렇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예수님이 다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이제 가서 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50%만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없애주시면 50%가 남아있으면 그 심판석 앞에 가서 쓰는 즉시 그냥 죽는 거예요. 1%만 남아있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몇 프로? 100%. 100% 다 제거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 향해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내릴 형벌이 0인 겁니다, 여러분. 0. 0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0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가서 보시면 우리말에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해서 이 나, 했으나 나가 3절에 들어있는데 원래는 4절에 들어있어요. But,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 당연히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풍성한 분인데, 이 사랑을 성경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은 뭐냐? 죄를 지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거, 불쌍히 여겨갖고 용서해 주는 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시는 걸,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걸 용서해 주는 거, 그거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그런 자리예요.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쪽에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중간에 죄가 놓여갖고, 그러지, 이 죄라는 구렁텅이가 놓여갖고 서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 있어요. 넘기시죠. 이게 분리가 돼 있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서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저게 십자가예요. 저게 십자가. 다시 다음 그림을 가서 보면, 그러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먼저 뭐가 나타나야 되냐? 예,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그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사랑, 사랑, 사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이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이미 죽어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죄를 벗어났을 때 살린 게 아니라 죄들 가운데 있을 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가서 보시면은, 여기 성령 침례 꼭 그림 보세요. 조금 아까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저 위에 머리인데, 머리는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가 있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예수님의 몸의 멤버란 말이에요. 멤버. 뭐를 통해 저게 가능하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저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우리도 부활한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님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위치적으로는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좌 지금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앉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앉아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지어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고 그 다음에 묻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미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우주공간의 모든 것 위로 예수님을 올려놓았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이미 앉아있는 거 과거로 돼 있잖아요.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침례 그림을. 침례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십자가와 함께 저도 같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저게 물침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데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어로 가서 보면 quick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quick, 빠르다 이런 얘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잖아. 저 사람 뭐가 일이 빨라 하면 quick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quick의 뜻이 뭐냐? 죽어있는 것에 손을 탁 대면은 그럼 이게 살아나는 게 그게 quick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게 영어로 quick이에요. alive가 아니라 quick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quickened가 있고 quick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치게 될 때 우리가 이걸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냥 단순히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 물론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내 아들이 되게, 그렇죠, 내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을 모든 존재, 영적인 모든 존재,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 아무리 선한 행위에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왜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 것도 행위 때문에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 안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자,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영국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거, 동물, 식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적, 광물 이런 거 다 가져다가 표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표본들이 다 채집될 때까지 비용이 얼마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대형제국에서 다 모아다가 이 박물관에 이걸 전시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여러 칼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줄 표본들, 샘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들을. 자, 그래서 샘플을 왜 보여주려고 하냐? 복음이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샘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샘플이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죄덩어리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칼라에 속했든지 그렇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기만 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트로피, 여러분 1등 마라톤 하면 트로피 주잖아요. 그거 다 집에다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트로피를 저와 여러분을 그런 트로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 하나님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히 불멸해. 이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이거는 저라고 하는 소울이 들어있는 몸이에요. 장막 텐트예요. 이거는. 이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텐트예요. 이게.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나. 나라고 하는 정동수라고 하는 소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울이 영원 불멸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추로피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오늘 발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